새로보다 시간입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1m 거리 두기를 강조하려고 학생들에게 날개까지 달아줬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등교를 일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학생들이 무더기로 확진된 사례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짝꿍 없는 한 줄 책상, 가림막을 설치한 급식실, 바닥엔 거리 두기 안내까지. 학생들을 나누려고 컨테이너 교실을 준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등교 수업. 이제 우리의 방역 능력은 최종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등교가 미뤄진 지 80일 만에 내일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가 안전할지 우려가 여전하지만 교육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다섯 차례 미뤄진 등교 수업이 내일 시작됩니다. 대학 입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나머지는 격주나 격일, 주 1회 등교 등 학교 사정에 맞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일단 모아놓고 수업하기로 한 만큼 감염에 대한 우려는 피하기 힘듭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고 실제 어떤 상황이 학교에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방역 책임을 교사에게 모두 미룬다는 불만이 커서 정부는 신속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내 의심 증상자는 구급대가 옮기고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검체 또 학교 관계자의 검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학생들에게도 매일 자가진단, 아프면 등교 중지, 책상 닦기와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학교는 열화상 카메라와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이 낯선 미러링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준비에 분주한 학교에 이자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상들이 앞뒤로 1m 간격을 두고 놓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손을 뻗어도 옆 친구에게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교사가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마이크까지 마련했습니다. 급식실 앞에서는 다시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잽니다.
배식을 받으면 이렇게 한 자리를 띄우고 자리에 앉습니다. 투명한 칸막이로 옆과 앞이 막혀 있어서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어도 침이 튀지 않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기기에 체온이 37.5도 넘는 학생이 포착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이렇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관찰실은 다른 수업 교실과는 떨어진 층에 마련했습니다.
보건실이 가까이 있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방역 구멍이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밀집도를 낮춰야 하는데 교육부가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사례로 든 미러링 수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판성해놓은 게 안 보일 겁니다. 너무 작아서. 그렇죠. 선생님 수업하는데 한 사람씩 달라붙어가지고 보조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부가 방역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의료진 감염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수칙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이제 등교 전에 이제 그 건강상태 질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등교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등교 과정에서는 마스크 쓰고 이제 등교 후에는 손 잘 씻거나 소독제를 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는 마스크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 체크, 증상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집으로 귀가할 때는 다른 다중이용 시설 들리지 않고 바로 귀가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조심해야 할 장소도 있을까요?
이제 그 학교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그런 장소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그 위험한 곳이 어찌 보면 급식실과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는 급식실 관련돼서는 여러 대책들이 지금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화장실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이제 내부에서 이제 뭐 양치를 하거나 세수할 때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또 이렇게 대기 과정에서 이제 밀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잘 고려해서 미리 이제 수칙들을 마련하고 밖에서 줄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료진 간호사 4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근데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도도 해드렸는데 2015년에 메르스 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책을 내놨었는데 코로나19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할수록 감염력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이 병원 감염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본인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이제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겉으로 어떤 그 방역적인 대책을 통해서 찾아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국민이 5천만인데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5천 명에 1명 정도는 실제 산술적으로도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삼성병원 뭐 직원이 8천 명이 넘고 외래 환자들까지 왔다 갔다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이제 유동인구에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그 안에 확진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느냐 이제 이제부터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무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4명이 감염됐거든요. 이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험성을.
이제 이게 이제 감염이 만약에 이제 내부에서 온 감염이냐 아니면 밖에서 걸려서 이제 이렇게 불거진 감염이냐가 이제 일단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제 내부적인 감염이라 그러면 그런 감염의 고리를 빨리 찾아서 이제 위험한 분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격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온 경우라 그러면 그 이제 경로들을 또 찾아내서 또 내부의 위험성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염 경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텐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원 안에서 감염됐을 경우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확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결국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이제 고령층도 많고 기저질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감염됐을 때의 이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이 확진된 사람들의 이제 동선들, 과거 동선들을 잘 살펴서. 이제 감염 경로도 경로지만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고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다각도로 확인을 해서 빨리 격리를 하고 이제 검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만 개 등불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수놓는 연등 행렬은 국가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연등회가 결국은 4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코끼리 모양의 등이 앞에 서고 피리 부는 비천상이 뒤따릅니다. 신자들 손마다 들린 연등까지 10만 개의 불빛이 서울 도심을 화려하게 밝힙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는 연등 행렬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부터 이어져온 행사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볼 수 없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30개 종단은 23일로 예정됐던 연등 법회와 행렬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등회 취소는 40년 만으로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불교계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오는 30일로 한 달 미뤘습니다.
동무든 화살마다 곧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함께 밀었던 연등회는 참가 인원을 원래 5만여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여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결국 취소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오는 30일 전국의 사찰 2만여 곳에서 예정대로 열립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참여연대는 해마다 검찰 보고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오늘 나온 올해 보고서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도 네트워크가 돼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뒷받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수사를 검찰 사법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이 뭔지는 법원이 가려야 하는데 검찰의 주장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수사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꼽았습니다.
실체 진실을 수사 단계에서 확정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의도하는 정치적 효과를 기도한 것 같은.
참여연대는 정치권과 언론의 잘못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정치검찰과 결탁해 검찰 사법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전직 검찰, 그다음에 현직 검찰, 그리고 그에 편승하는 언론이 어떤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검찰 언론 정치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권을 향한 수사 이후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 권력의 당사자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예속시키려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장관이 최근 강행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에 대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느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집에서 치킨 주문하면서 생맥주를 얼마나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치킨값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시현 씨는 치킨을 주문할 때 시원한 생맥주를 곁들여 자주 먹습니다.
치킨이랑 같이 오는 생맥주가 좀 더 신선하고 탄산의 맛이 더 느껴져서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배달음식을 시킬 때 술을 같이 주문하려면 음식값보다 술값이 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음식을 배달시킬 때 생맥주 같은 술을 같이 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데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입니다. 배달하는 식당이 술을 제한 없이 팔면 동네 슈퍼나 술집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겁니다.
음식의 부수에서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했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음식이 부수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맥주 1000cc 한 병이 약 6,000원 정도 하는데요. 1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킨다면 3병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8,000원짜리 감자튀김을 시키면 2,000cc는 주문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한 병이나 아니면 두 병밖에 못 시킨다고 하면 따로 제가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귀찮은 게 따라오겠죠.
정부는 음식을 배달시킨 뒤 술만 따로 다시 주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1위 업체가 휴대전화 요금을 올리려면 지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이 줄줄이 오를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 1위 업체는 정부 허가 없이 통신요금을 못 올리게 하는 규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법안은 N번방 방지법과 함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요금 인가제는 지금 이 시장에서 하나의 전제 장치이고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될 때도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7만 원이 넘는 요금제만 내놨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결국 SK텔레콤이 5만 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규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신고제로 바꾸면 경쟁이 치열해져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이 새 요금제 인가를 받는 동안 다른 통신사들이 요금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통신 요금을 내리는 건 정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거절. 그런데 서글픈 거절.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40주년 이 기념식 뒷얘기인데요. 유가족들이 직접 진행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최정희 여사가 계엄군 총격으로 숨진 남편 고 임은택 씨에게 편지를 낭독했었고요. 역시 유가족인 대학생들이 5.18 역사를 다시 한번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 취재해보니까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유가족을 섭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짐작이 좀 됩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행사를 준비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 얼굴이 혹시 노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유가족들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극우 세력들이 유가족과 또 광주를 향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그런 분위기 탓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사자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주최 측에서도 섭외는 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한사코 고사하는 통에 가슴이 좀 아팠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기념식 끝나고 문 대통령이 5.18 민주묘지 이묘역을 참배했을 때도요. 이른바 5월 단체 그러니까 유족회나 부상회, 구속부상자회 임원이 아닌 다른 유가족은 화면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언론사들이 이 모습을 직접 보도하지는 않은 겁니다. 역시 노출을 꺼리는 가족들의 분위기가 반영됐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주최 측은 당초 유가족의 사연을요 두 개 소개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편지를 낭독한 이 최정희 여사 한 명만 섭외가 됐고 예. 다른 유가족들이 좀 고사를 하면서 계획보다는 한 명 섭외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념 공연 순서가 좀 길어졌다고 하고요. 최 여사 가족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도 준비는 했는데 본인 뜻에 따라서 소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서글픈 동시에 이해가 되는 섭외 거절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국방위원. 그런데 국방위원을 찾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가요. 지금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그래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어느 상임위 담당하고 싶냐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국토위에는 49명이 몰린 반면 국방위원회 지원자는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당선인 177명 중에 국방위 가겠다고 한 게 지금 한 명뿐이니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 지원자는 추가로 특별 대우하겠음 이런 공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국방위가 유독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선배 국방위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20대 국회에서 지금 후반기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위를 하면 사실 지역 예산 사업과 여러 민원에 제한이 많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안 의원은 2008년부터 10년 넘게 이 국방위 한 우물만 파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국방위 하고 다른 상임위를 가도 늦지 않다고 초재선 의원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안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일단 가기를 꺼리고 또 가서 공부하면서 일하기도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전문성을 기를 수도 있다는 그런 현직 국방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국토위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현직 국토위원들 얘기도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구에 아무래도 표심 잡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 물어봤더니요. 국토위는 도로 건설,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교통 인프라 구축 같은 지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기 요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한다고 다 국토위원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귀띔을 했습니다. 예. 선거에 이긴 다음에도 당선인들의 이 당내 경쟁 또 당 안팎에서 이런 다양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역을 챙길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방위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지역을 못 챙겨서 국토위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지역을 챙길 수 있어서 근데 국토위가 이렇게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건 문제는 안 됩니까?
사실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 지역에 내가 다리 하나를 놔줬다 이런 식으로 뭐 사실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사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신청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예산을 또 심사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때 쪽지 예산이 있는지 잘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마지막 키워드 보죠.
뒤끝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얘긴데요. 트위터에 영상 하나를 리트윗, 그러니까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뒤끝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일어나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걸어나가는 영상인데 영상 길이는 뭐 6초 정도로 짧습니다. 이 장소가 백악관 기자회견장이고요. 여성은 CNN 백악관 담당하는 콜린스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CNN 사기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CNN의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본인을 아무래도 비판적인 논조로 예. 보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 CNN 중에서도 콜린스 기자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지적하는 투의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당초 이 영상을 올린 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에릭 트럼프인데요. 에릭 트럼프는 마스크 단속하는 경찰 같은 CNN 기자가 카메라 꺼지자마자 마스크 내리는 모습이 잡혔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스크 문제를 CNN이 그렇게 지적을 하더니 정작 그 기자는 마스크 대충 쓰더라 이런 비판 같습니다. 그런데 콜린스 기자도 지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9만 명 가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마스크를 6초 벗었다고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까지 나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예, 지금까지 뭐 언론에 공개된 모습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선거를 앞두고 강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해왔고요. 백악관 직원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에도 본인은 마스크 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형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형 기자, 어제 저희가 있었던 광주에도 비가 왔는데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네, 어제 서울은 점심까지만 해도 매우 화창했었는데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뉴스룸 시청자 김성수 씨가 보내주신 어제 서울 하늘 모습입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촬영한 영상인데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거세졌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친 곳도 있었는데요. 서울은 시간당 2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내렸고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세영 기자 말처럼 막다가 이렇게 갑자기 호우주의보까지 내리게 된 건데 기습적으로 비가 세차게 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한랭전선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폭이 좁고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구름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는데요. 어제 서울 지역의 비구름 이동 모습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한 시간 만에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로 비구름이 짧고 굵게 영향을 미치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기습적으로 강하게 찾아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비가 올까요? 어떨까요?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성 영상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태풍 같은 모습을 한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 저기압은 현재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렇게 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산맥에 부딪혀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19도, 부산은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scaping our shadows just to end up here once.